얼마 전에 한국의 그 한국화의 이 그림의 그 장인 박대성이라고 하는 화백의 특별 기획전이 신라의 고도라고 하는 경주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시관에 아이 두 명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해서 그 아이들이 그 박화백의 그 아주 값어치 있는 작품 위에 그 드러눕고 무릎으로 그걸 문질렀고 장난을 쳐서 아주 값비싼 작품이 글자가 뭉개지고 훼손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발견한 이 미술관 측은 녹화된 CCTV를 돌려서 그 아이가 누군지를 또그 가족이 누군지를 찾아내고 연락을 해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의 아버지는 거듭 죄송하다고 하면서 머리를 숙여 사과했는데요. 입장이 난감한 이 미술관 측 이제 사람들은 그 일을 박화백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박화백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에게도 문제를 삼지 마십시오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 일로 인해서 그 아이가 위축이 되면 안 되고 가족끼리 원망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커가면서 미술관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책망도 하지 말고 보상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화백이 작품이 좀 긁혀지고 지워지고 훼손이 되었지만은 그것도 하나의 역사니까 그냥 놔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아이와 가족을 용납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신문을 보면서 뉴스를 들으면서 사건, 사고, 어려운 이야기들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 그한 대목이 저의 마음을 얼마나 훈훈하게 했는지, 따뜻하게 했는지 몰랐습니다. 참으로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이제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공동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삶의 자리에도, 누가 실수를 해도, 누가 부족해도, 이런 사랑과 용납을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그런 삶의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성령의 열매 9가지에 대한 말씀을 하나하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랑의 열매 맺는 방법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복음도 중요하지만은 내 자신을 공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는 참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 책인데요.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시작되는데 사랑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예배보다 하나님 사랑을 먼저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봉사를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구제를 하는 여러 가지 일, 이 일은 예배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 일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삶의 자리에 예배를 실천해도 그 예배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구약 성경의 결론은 이스라엘의 그 실패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실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고 따졌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하셨지만 그들은 사랑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느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공경해야 한다기에 그들은 사랑 없는 제사를 드리면서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없고 제사는 당연히 온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헛된 제사로 억지로 감동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식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나오면 그냥 쉽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은 의무적인 고백이고 마음에도 없는 신앙 언어 남용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그냥 익숙하고 당연한 것 같아서 습관과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 그걸 느껴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감사와 감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이 아니고 내가 만든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을 감동적이나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더 안타깝게 만들고 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서에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찬송을 받기 위하여, 예배를 받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감동 있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너희들이 내게 드린다고 가져온 오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냐? 너희들이 드리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이나 수송아지나 수염소의 피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 하시면서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당만 밟을 뿐이니 이제 그만하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계속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 계속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 너무 마음 아파서 이제는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하셨습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엔진을 돌리는데, 사랑을 실천하는데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돌본다고 하지만 그 사랑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계속 죄를 지으면서 계속 하나님께 상처를 주면서 계속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이 상태를 음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냐면 너희는 나를 섬기지만 따로 우상을 섬기니 음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탁월한 영성훈련자, 영성신학자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교수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기 싫어지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죄와 악습과 악한 태도에 대한 우리의 욕망과 갈증이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그 저서에서 말했습니다. 참으로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많이 느껴지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자 하는 것, 그걸 알고자 하는 것, 이것은 말로 언어로 설명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한 주 동안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성령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 않아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문제와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보다 더 앞서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을 저로 하여금 깨닫고 알게 해주십시오. 느끼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7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다 고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끊고 자르지 못한 어떤 습관 때문에, 반복되는 죄로 인한 어떤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앞서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되 죄를 향한 어떤 갈망보다 더 강력한 사랑을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저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깨닫고 느끼고 알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먼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하면요, 놀랍게도 어느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고 때로는 어떤 갑자기 찾아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도 하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을 꽉 붙잡아주는 그 든든한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과도히 느낌이나 감정에 몰두하여 그 자체에 휩쓸리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없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감정의 변화가 없는 한 어떤 신앙적인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청교도 신앙의 대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감정 없이 교리적인 지식과 신앙만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선한 믿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느껴지는 것이지 어떤 공식이나 이론이나 법칙으로 사랑을 느끼거나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감정을 느끼려면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골방 기도를 들어가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골방에서 주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주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은 몇 번을 기도하고 며칠을 기도하고 또 얼마만큼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예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느끼고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뭐냐면은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전혀 무가치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의지를 주관하셔서 우리를 이 예배당에 이끌고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랑에 대해서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시대와 때를 살고 있습니다. 분주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이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 것을 면밀히 살펴 보고 그거 느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을 베풀고 기적을 행했지만 그 제자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그 제자들을 인도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데 너무나 잘 아는 사랑장입니다. 이 사랑장에 보면은 사랑에 대한 실천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15가지로 설명하는데 천천히 읽어보면은 처음부터 숨이 탁 막힙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랑은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은 참을 수 있지만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속도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참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오래 참는 거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래 참으라고 해요. 근데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 사랑의 방법 중에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견디느니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고 견디라고 하십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소망보다 절망이 없습니다. 소망보다 절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죠. 가능하지 않으니까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상처가 있고 원망이 있고 시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 때문에 고통스럽고 분노가 있고 막 아픔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의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견디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입술로 자동적으로 아멘은 나올는지 모르지만 심지어 아멘도 안 나오겠지만은 돌아서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 형편 대해봤어요. 내 형편 대해봤냐고요. 내 처진, 내 입장 대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셨지 가능하지 않는 것을 왜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정말 내 마음 믿음으로 아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래 참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느냐? 나를 공부하면 가능합니다. 나를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은 나를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나를 공부하게 되어지면은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위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화가 나다가도 내가 꼬리를 낮춥니다. 참지 못하다가도 참게 됩니다. 어떤 자매 여집사님께서 9살짜리, 10살짜리 아이를 키웠는데 이 9살, 10살이 연년생에 대해서 저희 손녀도 지금 연년생입니다만 어떻게 집에서 싸우는지 그냥 둘만 앉혀놓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는지 그래서 한 번은 그냥 막 너무 속이 상해서 애들을 그냥 보고 야! 너희들 이리 와 다 와 싸우면 안 되지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래 우리 한번 성경 펴서 한번 읽어보자 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렇게 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자 하면서 성경을 듣고 이렇게 딱 펴서 읽는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는 말씀이 탁 튀어나오자 우리 여집사님이 그냥 그 한 대목을 읽다가 자기를 발견하고는 그냥 오래 참지 못했던 자기 모습을 보고 그냥 말을 못하고 그냥 아이들을 부여잡고 막 울었다는 거예요. 막. 갑자기 성경을 보고 읽자고 했던 엄마가 그 성경을 부여잡고 아이들을 부여잡고 막 울니까 그러니까 두 딸이 엄마 엄마 미안해 엄마 잘못했어 우리 엄마 이제 우리 다시 안 싸울게 다시 안 싸울게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 이렇게 하고 이 자매님은 자기를 공부한 거예요 자기를 공부한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에서 시작이 되고 사랑의 그 마지막은 견디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걸 누가 실천했느냐 하면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실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면 내가 나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이 사랑 성령께서 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서재에 보면 아주 유명한 목사님 책 이 몇 권 그 목사님 책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사랑에 대하여 쓴 에세이가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를 이해하고 나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전혀 이해해 주지 않고 오해와 미움이 가득한 사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사랑의 진수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때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그 희생은 자기 죽음을 동반합니다. 자신이 끊임없이 죽지 않으면 결코 그 희생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 1만 명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할 수 없는 단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예수 사랑, 예수 죽음에 더 가까이 간 자입니다. 아멘이죠? 너무 멋있죠, 말이. 그렇죠? 근데 이거, 그런데요, 말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귀한 목사님의 글을 폄하하려고 하는 뜻은 절대 치워도 이만큼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들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보고 나를 공부해 나갈 때에 사랑하는 것은 조금씩 쉬워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 수준의 사랑은 오히려 상대방을 다쳐줄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차고 넘쳐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순종하느냐? 어떻게 말씀을 순종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쉽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면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다. 여러분, 말씀 순종은 단순히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계명, 이걸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할 때 지킬 수 있다면 우리 힘으로 문제는 간단히 해결됩니다.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야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더 깊이 있게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기도를 하려면은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어느 집사님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막 불만을 토로하면서 힘든 사정을 극복하고 또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면서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남편 되는 집사님이 제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집에 제 아내는 고집이 이 쇠, 소, 소뿔보다 더 강합니다. 도저히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생활 몇 년 했습니까 하니까 24년째 지금 저러던데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쭉 듣다가 마음속에 집사님의 아내의 그 고집이 새도록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은 바로 집사님입니다 하고 말이 나올라 말라 하다가 안 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분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태도를 보면은 충분히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에게 고집이 가장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개연성이 너무나 농후하고 짙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요, 정말 저 사람 말이 안 통해요, 저 사람 고집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고 말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그 사람이 고집이 세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왜?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고집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모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머리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따지고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감정이 상해서 계속 고집이 세워져서 황소고집처럼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을 했지만은 알고 보니까 남편 집사님의 고집이 아내 그 집사님에게 전이가 된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기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쉽지 않습니다. 한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 2020년도의 기준을 보면 존속살인, 가족 간의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이 한 달에 8.4%입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보니까 세계 최고입니다. 왜 그럴까? 가족 간에 사랑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보다, 명예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도 전이가 되고 고집도 전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은 적당한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자녀들도 부부도 적당한 바운더리가 있어야만이 그 사랑이 점점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달에는 우리 교회에 큰 잔치가 네 번이나 열리죠. 네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창립 54주년 부흥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새벽에 예배당에 앉아서 이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밀라노에서 오는 우리 송영호 목사님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우리 배준훈 사님이 목사 안수식을 받습니다. 목사 안수식을 하게 됩니다. 참 오랫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본인도 열심으로 준비했습니다. 더 큰 선물은 또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또 그 주 토요일 되면은 우리 성찬 형제와 은진 자매가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결혼을 앞둔 형제와 자매를 함께 제가 결혼 상담을 위해서 만나보면은 참 사랑스럽습니다. 그 사랑스러움이 평생 동안 지속되고 더 건강하고 성숙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하고 살아가면서 둘의 차이점이 생각보다 큰 것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대부분의 부부가 서로 상대방 고치기 작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바꾸려고 하고 남편은 아내를 바꾸려고 합니다. 답도 없는 소모전을 어떤 사람은 평생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황혼이혼이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수십 년 동안 고착되어져 있던 그 성품 성향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게 고쳐지겠습니까? 하나님도 못 고치는 걸 왜 고치려고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분노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나를 공부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내 주변의 사람은 바뀌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열매를 맺는 방법 세 번째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나의 에고를 죽여야 합니다. 자기 중심성에 에고가 있는 사람은 사랑도 못 받고 사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에고가 없으신 분 딱 한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시면은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지도 못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읽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면 용서합니다. 사랑하면 참아줍니다. 사랑하면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복잡한 것 같아도 신앙생활은 딱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상처가 깊은 사람은 사랑받기를 원하면서도 또 상처를 받을까봐 사랑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목말라 하면서도 잠수를 타버립니다. 자기를 스스로 소외시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존심, 에고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고집은 자기 사랑의 극치인데 이것이 강하면은 강할수록 우울증으로 가버립니다. 사랑은 끝까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두 번 실수하면 용서가 안 되는 존재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 영혼을 이끌어다가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고 내 에고를 죽이게 되면은 어느새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이지만은 같은 말이 뭐냐면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서로 용서하란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용서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달리는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이 겹쳐진 상징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사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면 사랑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게 되면은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내 수준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틀란타의 그 콜롬비아 신학교 존 패턴이라고 하는 상담학 교수가 쓴 인간은 용서가 가능한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중요한 내용이 용서는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가해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자신도 주님 용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완벽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로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뉴스에서 들려오는 범죄자, 흉악범 혹은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런 사람들 뉴스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사람들은 채워지지 않는 사랑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 분노로 인해서 아픔과 상처 때문에 남을 해치며 자기 영혼을 상하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느껴야 합니다.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다쳐주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 다 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 안에 있는 사랑 없음의 그 상태가 내 안에도 있을까 봐 두려워하고 우리는 그를 연민의 대상으로 보면서 마음 앞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최근에 누구에게 용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용서해주고 사랑해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랑받고 사랑하고 용서받고 용서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국화 특별기획전에 간 아이들 둘이 고가의 그 작품을 훼손하고 뭉겨버렸는데 그 박화백이라는 사람이 아무도 문제 삼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아까 그 아이가 위축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가족이 서로 원망하는 일이 생겨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제게 띵 하고 경종이 울려지는 딱 한 가지 단어가 제 마음을 막 감동을 시켰습니다. 무엇보다 그 일로 인해서 미술관에 대한 기억이 그 아이가 좋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말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미술관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은 예술인이에요. 미술,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지키고 싶었어요. 그 아이에게 혹시라도 상처가 될 것이죠. 그런데 저는요,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딱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때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십자가만 바라보면은, 바라볼 때마다 용서를 경험하고 사랑을 체험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주셨는데, 지금도 그 십자가는 우리 영혼의 굳건히 서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마도 이 어린 아이 두 사람은 평생 그 화백의 이름을, 글쎄요,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은 오랫동안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람은 사랑받고 사랑하고 살아야 하는 존재인데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돈을 벌기보다, 공부를 하기보다, 명예를 갖기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알게 되어지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 에고, 자존심을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 예배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먼저 느끼게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방법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나의 에고를 죽여야 합니다. 이번 한 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풍성한 삶의 자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